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 같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새벽을 가르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포로 전에 했는지 포로 후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에 대해서 1장, 2장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 가뭄 재앙을 통하여서 또 메뚜기 가뭄보다 더 극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내 땅, 내 백성이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2절 말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찢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2장 하반절 그리고 오늘 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10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또 응답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심판을 먼저 하시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한 열방을 향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에서 거기 11절 말씀까지 그 13절까지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또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심판의 골짜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쳤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만 앞세워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유다를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 연합군 그리고 이 열방을 심판하는 골짜기가 바로 이 모압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바로 이 민족들을 부르고 하늘의 군대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선언하는 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낫을 또 창으로 칼로 바꾸고 전쟁 도구로 바꾸어서 포도를 낫으로 자르고 으깨듯 주의 군대가 그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자기 군대를 통하여서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애굽에는 바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인의 삶에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그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메시지도 역시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 세력이고 아무리 신흥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바벨론 멸망을 통하여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14절 봐보세요. 사람이 오늘 14절 말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열방을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이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열 가지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심판 중에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알아차리면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 징계가 또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아침에도 나와서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완성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던 주기도문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날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메뚜기 가뭄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나무가 다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풀들이 말랐습니다. 그러니 무슨 젖이 나올 것이며 단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딤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골짜기였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렇게 있었던 그런 타락한 골짜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 골짜기에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기억나시죠? 성전 미문에서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이 소생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물이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을 적시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적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딤 골짜기 같이 때로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망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오늘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보니까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20절에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딘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딤 골짜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딤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골짜기든지 생수의 강이 흐르면 바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주님 시딤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셨던 생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인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10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시딤 골짜기 같은 그런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